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에 대한 논의는 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하고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논하는 다툼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서로 간의 어리석음의 주장은 서로 간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어리석음의 다툼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누가 누구를 어리석다고 주장할 때에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또한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지혜와 같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능력과 같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가처럼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날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가는 길은 사람이 가는 길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생각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려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집을 짓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재정이나 참된 교회는 어떤 사람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은 지혜로운 집이고 창수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교회가 주는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즉 좌우편의 강도들 중 한 강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일들을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휘장이 찢어짐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집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와 로마 병정들이 한 일, 또한 그것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림자였던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유월절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들려진다는 소식도 지금 말씀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이 지금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믿는 자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죄한 분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둘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증언하심으로 그들이 믿도록 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증언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회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두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주님의 십자가에 목도한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회원 너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자의 고백이야만 합니다. 신자들은 참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만 합니다. 참을 말하지 않는 것 조차 거짓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조용조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것을 안다면, 참된 것을 가졌다면 참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육체의 가시처럼 공격해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육체의 가시처럼 조여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아니, 핍박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교회 역사 어디를 보아도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것을 신자들은 말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에 대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죽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에 입고 오신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맞이하신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무서운 처형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때에 다리를 들어 올려서 못을 박아둡니다. 그리고 팔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살아남기 위하여 마지막 숨을 쉬기 위하여서 다리에 못 박힌 그 다리를 움직여서 숨을 쉽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질식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리를 움직이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다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큰 날이기 때문에 저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다리를 꺾으라고 말합니다. 왜 다리를 꺾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리를 꺾는다라고는 이 말이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노인이 무릎 연골에 나가서 연골을 다시 인공으로 넣고 다리를 접쳤습니다라는 말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다리뼈를 산산조각 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망치나 몽둥이로 다리를 그냥 내려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몸을 움직여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 그래서 톰 나이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역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만약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로마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중에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로마의 병정들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요?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하여도 다리를 꺾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 완전히 죽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 대제사는 이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합니다. 시편 34편 20편에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야훼 하나님은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 의인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보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의인이십니다. 참된 의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빌라도를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 왜 유대의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요? 꺾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은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심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로 참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의료학적인 죽음을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않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의인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됨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야훼 하나님은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분입니까? 하이델베르그는 우리의 중보자는 의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죄책을 다른 사람의 죄책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책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침몰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인,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인, 인간으로 보낸 그 예수는 죄 없이 죽었다라고 그들 가운데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의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야훼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밝힙니다.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뼈를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보존하신 것 말미암아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성된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책이 다 감당되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렵습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죄책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얻는 그 죽음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죽음과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슬프게 울지라도 신자들은 죽음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신자들은 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저가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고통을 벗어버리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로우신 주님의 죽음 앞에서 찬송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죄 없이 의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의 다리를 꺾지 않으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로 나아갑니다. 둘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리가 꺾이지 않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리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지요. 나무 위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받은 자 안식일까지 달아둔다고 한다면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준비일입니다. 유월절 준비일이고 안식일 준비입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은 큰 명절입니다. 큰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준비입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의 준비일로 그렇게 이날을 만납니다. 이날에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고 제자들이 본 사건을 왜 기록하였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로마의 병사들은 임무를 수행한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셋째,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 내부에서 의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내려달라고 한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며 큰 날이며 이날은 준비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는 그냥의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한 안식일, 유월절이 있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밤새 달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있지만 그는 의인이십니다.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의 저주이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저주의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준비일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는 이 사실, 둘째 로마 병사들이 다른 죄수에게 했던 일과 예수님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첫 번째 이유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의인이었다라는 사실도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 이 말씀은 더더욱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월절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연관하여서 우리는 이 본문을 풀어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9장 11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죄물이 되셔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통째로 먹임을 당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먼 옛날 그날 있었던 그 유월절 출애굽 시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을 잡던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지금 참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출애굽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 광야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 모여 주님의 참된 나라 가운데 모여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길을 지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출애굽하여서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인 교회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장인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의 두 병사가 한 일 중에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두 병사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때 두 병사는 어쩌면 한 병사가 이 두 강도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한다면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침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찔렀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들은 확인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인하려고 하면 이미 다리를 꺾었을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찌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과 피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등장하는 것이 물과 피, 어두움과 빛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물을 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물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가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은 때때로 이 요한복음은 물을 성령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물이 자기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실 일을 또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상징의 두 법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피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피는 속죄의 제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정말로 참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물은 정결 여식에 사용됩니다. 참된 정결의 상징입니다. 모든 육체의 의식 오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의 정결 여식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세례와 성찬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상징하는 것은 셈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임없이 셈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셈을 열어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꺾이우지 않은 것 유월절 어린 양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던 것 유월절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흘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월절 현장을 바라보도록 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정말로 죽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한다라고 하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이 단어가 출애굽을 의미하는 엑소더스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별세의 현장에서 참 출애굽을 보인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품에서 떠났던 그 백성들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며 우리는 사단에게 이끌리는 종이 아니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유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하여 참 출애굽을 가져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직 야훼 하나님만 믿는다고 한다면 이 참 출애굽을 통하여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증언하심을 그들이 믿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 야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말하기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참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은 참된 유월절을 가져오시는 주님으로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그는 정말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물과 피로서 자신의 백성들의 속죄와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 물로 씻으시고 성찬을 통해 피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서 되라고 말합니다. 본 사람들이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오심과 유월절의 어린 양의 오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정말로 유월절을 가져오는 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신부인 교회를 바라봅니다. 마치 아담의 옆구리를 통하여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가 드러나듯이 주님의 옆구리를 통하여 신부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백성이 되어지며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백성들로 모여서 함께 주의 장과 주의 떡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으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며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했다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돈을 주고 이것을 꾸며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으셨고 정말로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죄에 대한 진노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말씀을 믿음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교회에 오게 될 때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주께서 보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참된 교회의 회원이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유월절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 참 유월절을 경험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유월절에 머무르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참 유월절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리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진리를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아멘하여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아멘.